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이 갖는 뜻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고난을 받으셨으며 배우신 순종이 무엇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해하시고 하는 일에 지혜나 능력이나 도덕성에 있어 어떤 결함도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이 마치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 같이 보여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떤 결함이 있고 부족분이 있었던 것 같이 이해되는 것은 본문의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리까지 오십니다. 그 우리의 자리, 우리의 처지까지 오시는 것이 그가 받으신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 편이 되시며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처지에 오셔서 성경식으로 표현하자면 율법 아래 오십니다. 명령하시고 규칙을 정하시는 이가 그 규칙과 제한 속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받은 고난입니다. 또 제사장으로서 그 구원해야 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옵니다. 그 보증자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백성들의 책임을 감당하러 오십니다. 이것이 그가 받은 고난이지 그의 어떤 결함이나 부족분, 흠을 채우기 위하여 그가 고난을 따로 받으셔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결함이 있었는데 이 고난을 받아서 순종을 배우고 드디어 완전해졌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순종을 행하신 일이 어떤 처지에서 행하신 것인가 하는데 성경에 초점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을 고난을 받아서만 순종을 배우신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순종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순종을 배운 것이 아니라 이미 순종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은 가르치려는 초점은 이런 예수님께 무슨 결함이 있었는데 받으신 고난으로 그 결함이 보충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그 성부 하나님께 가지시는 순종 그 뜻의 일치가 어떤 처지에서 이룬 것이냐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온 순종이라 거기서 행하신 순종이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나오시는 바와 같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라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흠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인격적 존영이 그로 하여금 우리 구원이 필요로 하는 낮아짐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높고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편을 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리까지 오셨어야만 됐기 때문에 그것이 그가 받은 고난인 것입니다. 그가 받은 고난은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 쪽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야 되는 편을 들기 위한 낮아지심이 갖는 고난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같은 히브리서 2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 고난은 예수님의 결함을 채우기 위한 고난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고난인 것을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가 받은 고난은 죽음의 고난이고 그 고난, 죽음의 고난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맛보려는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의 고난인 것입니다.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여기 이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야만 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차원에서의 온전케 되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가 어떤 과정을 필요로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높으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이 문제에는 우리의 자리까지 오셨어야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밀실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리까지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치 홍수에 떠내려가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어떤 시체와 같습니다. 그 여름에 홍수 나면 한강에 베라벨게 다 떠내려가죠. 그렇죠? 뭐 초가 지붕도 떠내려가고 나무 토막도 떠내려가고 죽은 돼지도 떠내려가고 산 돼지도 떠내려가고 그럽니다. 우린 죽은 시체입니다. 이 떠내려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이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거기에 기꺼이 참여하사 실제적인 집행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분이 구원하자 그럽시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강물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 그 구정물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입니다. 우리를 꺼내기 위하여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는 자리까지 오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합의 보고 구원하자 좋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일이 해결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이런 이유가 있죠.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왜 예수님이 이 고난을 감수하셔야 되고 우리 있는 데까지 찾아오셔야 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별명으로는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사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아담이란 인류의 조상 시조로서의 이름입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문을 불순종의 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의 가문은 누구나 다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이 아담의 후손의 자리에 오셔서 아담의 족보를 끊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문을 엽니다. 옛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그 가문을, 인류를 불순종한 가문으로 죄인으로 가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둘째 사람으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시되 순종의 가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 중 하나로, 우리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승리한 자로 서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합을 봐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오셔서 아담의 가문을 끊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순종한 의의 가문을 이루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일을 이제 끝내시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 이 일을 위하여 인간의 대표자로 우리의 처지, 우리의 자리까지 오셔야 했고 그것이 예수님께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에서, 우리와 방불한 위치에서 믿음의 승리를 하사 이 새로운 가문을 여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따지려고 하는 것은 이런 설명들은 교리적인 것이요, 로마서에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왜 히브리서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목적을 갖고 쓰여진 것이라고 했습니까? 신앙의 현실 속에서 마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떡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선택한 이들, 하나님을 선택한 이들이 신앙의 현실에서 그 보상을 받는 것 같지 않는 당혹감 속에 빠진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도 같은 시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진심을 기울여 하나님 편을 든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거나 우리의 자존심이 만족되는 일이 극히 드물고 믿지 않는 자들과 도무지 차이가 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고달픕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도 뭔가를 잘못해서 아직 그 보상을 못 받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인가? 적지 않은 믿음의 혼란이 신앙 현장에서 생겨날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어떻게 우리에게 답이 되나 봅시다.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순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십시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두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을 하나님이 가장 높이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물론 순종을 기뻐하시죠. 그게 첫째 의미니까. 그런 일을 시키신 이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쁨으로 보상한 정도가 아니라 그걸 하라고 하시니라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 속에는 그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의로우시며 거룩하시며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성품과 능력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앞세우기를 좋아하신다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세우신 분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핵심되는 신앙상의 원리다 이겁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난의 자리로 보내며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를 잇는 고난과 순종의 현실을 요구한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답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 입문에 있어서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무조건 교인 수 늘리는 것이 그 이상한 그 욕심이 되어가지고 처음에 너무 엉터리를 꼬셔요. 무슨 예수만 믿으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구라를 풀어요, 유엔수들이. 그런 게 어딨어요? 예수 믿어서 키가 컸어요. 예수 믿어서 무슨 머리가 좋아졌어요. 예수 믿어서 뭐 이빨이 났어요. 뭐 된 게 있어요? 예수 믿어서 뭐 나아진 게 있어요? 일어나서 말해보세요. 개뿔도 없어요? 뭐 나아져요, 나아지게? 예수 믿은 것과 그 전과 현실에서 나아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만 달라졌죠.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난 천국 갈 사람이다. 이거 하나 외에는 바뀐 게 없어요. 어? 난 바뀐 게 있는데? 그러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서 봐주는 처지에 있는 겁니다. 너무 고달프면 자살할 것 같아서 좀 봐줘서 편안한 거지.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난의 길을 일반적으로 요구하십니다. 진리를 알죠. 영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다른 모든 일에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었더니 감기가 안 걸리고 예수 믿었더니 애새끼들 공부 잘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원하셔서 오셨으면 그거 해주는 데 가십시오. 그건 성경이 약속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 뒤를 잇는 제사장으로 세워 불쌍한 영혼들 앞에 다가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기 위하여 고난의 자리에 오실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구조물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어떤 성도들도 고난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는요.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신앙생활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복받을까? 기도를 많이 하면 복을 받을까? 헌금을 많이 내면 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직접 찾아가서 헌금을 드리면 사업이 잘 될까? 이런 유치한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이런 약속을 한 예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훨씬 고급한 차원에서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악당들 주머니를 다 털어갖고 내 주머니에다 넣어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었더니 안 믿는 사람들 비 올 때는 안 믿는 원수들 불러다가 내 위에 이렇게 둘러싸서 비 안 맞게 해주고 진흙탕 갈 때는 저 원수들 하나씩 깔아서 징검다리 짚고 가게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문제에 있어서 덜 됐고 독선적이냐면요. 난 믿었고 널 안 믿었다. 눈깔에 힘만 주고 있어요. 조금 전에 3부 예배 끝나고 도넛을 하나 먹었더니 무슨 약을 넣었나 봐요. 왜 이렇게 말이 험해지나 모르겠어요. 박동준 목사가 한 입 먹고 난 걸 먹었더니 뭐가 전염이 됐는지. 근데 하여튼 이 욕은 먹어 싸요, 지금. 목사가 말을 이렇게 험하게 할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4,300만인가 되는 인구의 천만이 신자라 그러는데요. 신자다운 사람은 제가 알기로 세 명인가 밖에 없어요. 그 중에 저랑 제 마누라랑 둘 빼면 하나 남아있는 거야. 성도다운 데가 없습니다. 무슨 양보나 무슨 겸손이나 무슨 관용이나 무슨 용서나 인내나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발돋움해서 남의 것 다 휩쓸어서 지 주머니에 넣을 줄밖에 모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모두의 것을 뺏어다 내가 가지려는 욕심 외에는 신앙을 쓸 줄도 가질 줄도 존재할 줄도 모르는 이상한 괴물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큰 야단이죠. 그래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이 어떻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누가 한번 딱 째려보면 그 눈에서 무슨 성령의 불길이 나오고, 여러분이 입을 열면 거기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여러분이 누구 앞에 서면 여러분 주위에 천사들이 호위를 하고 대갈통 위에 둥그런 게 생기고, 뭘 기대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잖아요. 우린 다른 족속인 겁니다. 우린 아담의 가문이 아닌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요, 그 뒤를 잇는 자입니다. 그의 순종, 그의 사랑, 그의 충성을 뒤쫓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두 마디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거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뭐 잘해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머지 하나 다 이루었답니다. 우리 책임있는 제사장입니다. 더 이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사 심판을 보류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고 십자가를 앞세워 그 영혼들을 만나려 하십니다. 우리를 그 일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왕직은 제사장 직분에 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높음과 영광됨과 그 권세가 우리의 제사장 직분을 앞세워 감춰줘야 됩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추고 왕직을 먼저 요구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시며 오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보내어 죽어가는 영혼을 만나며 세상 앞에 세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열매 맺게 하는 일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걸 아신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접하든 여러분이 현실 생활에서 어떤 고난을 받든 그 길이 어떻게 복되고 영광된 길인가를 아실 것이요, 여러분의 순종으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를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거부하고 그냥 가셨으면 우린 다 망했을 것이요.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장 직분을 거부하면 나로 인하여 열매 맺어야 되고 마땅히 행사되어야 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구원의 사역은 막히는 것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과 그 책임에 복된 것, 영광된 것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는 어떤 시험이나 협박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조롱이나 유혹보다도 우리에겐 큰 것이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이유와 목적과 원리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승리할 수 없다면, 편안해야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겠다면 여러분은 참 불쌍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권면 앞에 부름받은 자기의 직분을 감수하셔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구원의 기적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는 복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는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복된 것과 그 막중한 책임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 십자가 고난에 남은 것을 우리의 인생에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있고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말하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유혹과 시험 앞에 지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순종의 가문에 태어난 백성답게 충성하여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 바쳐지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주 앞에 영광된 인생이 다 되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